요한복음 18장 29절부터 3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우리의 큰 죄악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재판받으신 사건을 우리가 한 시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가시는 길, 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가시는 길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더불어 우리의 죄악도 함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보았지만 우리의 죄악 가운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는 길에 드러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죄가 있습니다. 즉 죄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자 그 이적을 오직 세상적으로만 이해했죠. 그 이적에 숨겨져 있는 십자가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내 멋대로 이해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습이 예수님 십자가 가실 때도 나타나고 있죠. 이번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또한 예수님을 철저히 세상 왕으로 만들어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모습에서 갔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저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을 주는 그리스도로 섬기려는 모습은 그래도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세상 왕으로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은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만들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 형벌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했을까요?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와 반역자로 고소했죠.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으므로 로마법대로 예수님을 처벌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즉 행악자와 반역죄에 대한 처벌의 법은 로마법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극악한 행악자와 반역자에게만 주어지는 십자가 형벌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은 율법이 있었죠. 구약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권이 있었어요. 즉,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을 하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모독한 자, 거짓 선지자로 판결받은 자는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죠. 초대교회 때 누가 돌로 맞아서 죽었죠?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을 죽일 때는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소해서 마치 거짓 선지자처럼 돌로 쳐서 죽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원래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로 판결을 받고 돌에 맞아 죽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거절할 수 없는 구실을 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역자와 행악자로 고소하고 로마법에 따라 극악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십자가 형벌로 몰아갔습니다. 왜 십자가를 그렇게 원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신명기 21장의 말씀이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죄를 범한 자들,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죽어마땅한 죄를 범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나무 위에 달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임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행악자라는 것을 꼭 나타내고 싶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로마 황제까지 배반하고 세상 왕국을 세우려다 실패하여 형벌을 받은 세상 왕의 시도자, 반역자로 여겨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왜? 그래서 하루빨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흩어지고 이 유대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이 다 하나가 되어 무고한 예수님을 심판하고 죽이려 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도요. 누가 잡으러 왔었죠? 가롯 유다가 유대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천부장, 로마 군대까지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했습니다. 더욱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로 넘겨줄 때 유대 왕 헤롯과 친구가 되어 온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함께 넘겨줬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가 됐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 당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날. 빌라도와 헤롯은 유대왕 헤롯, 빌라도는 로마 총독, 유대를 관할하던 로마 총독, 서로 권력을 가지고 싸웠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서로 원수 같은 자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일 때는 하나가 돼요. 이게 하나가 된 걸까요? 절대 하나됨이 아닙니다. 가짜, 거짓, 죄악의 하나됨. 그리고 그 안에는 사실 들여다보면 다 깨져있는 세상의 거짓 하나됨입니다. 이런 하나됨을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있죠. 온 세상이 다 함께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도 하나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다 흩어집니다. 다 나눠지고 분리돼서 살아가요. 하나 되었다면 언어가 달라도 그렇게 하지 않죠. 따라서 죄를 짓는 것에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하나 되는 것,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서 하나 되는 것, 그때뿐입니다.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됨은 언젠가 분명히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가십, 수군거림, 루머를 금하시죠. 서로 뒤에서 악한 말들을 주고받을 때에는 그 당시에 정말 하나 되는 것 같아요. 한 마음이 돼서 남을 흉보고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에는 죄악의 즐거움까지 느낍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은 가짜라는 거죠. 그렇게 수군대는 자들까지도 헤롯과 빌라도처럼 하나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하나되지 못하고 그 안은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깨져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전체 교회의 하나됨까지 깨지게 합니다. 그런 하나됨이 바로 이 빌라도와 헤롯의 하나됨이라는 거죠. 결국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서 하나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예수님의 하나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 예수님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내 허물로 여기며 더욱 덕을 세워주는 것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겉으로는 하나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하나 되기 위해 하신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하나됨을 지키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시죠.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깨지지 않는 하나됨이 있다는 거죠. 우리 데오빌로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것, 그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해서 한 행악자나 반역자로 몰아 빌라도의 손을 빌어 죽이려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배경에는 시편 2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미혹 아래 온 열방과 족속과 세상 군왕과 관원들이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분노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여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한 점 죄도 없으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유대인들이 온 세상이 분노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부르짖었던 모습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 세상의 죄악,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니, 당시의 유대인들은 당시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당시의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 여기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John chapter 19, verse 14 through 16.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너무나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그 유대인들이 당시의 교회가 자기들의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며 누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백했나요?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가이사만이 우리들의 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항상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는 것에 늘 불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가이사가 이제는 자기들의 섬길 왕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어떠한 마음이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죽어도 싫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느니 차라리 가이사를 섬기겠다는 거죠. 가이사를 섬기면 그래도 뭔가 세상적으로는 조금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들의 세상 정욕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은 미운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화가 나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고 온 그리스도는 세상을 주지 않는 그리스도는 무슨 자기 생명을 주고 천국을 주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세상을 주지 않는 그리스도는 차라리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도 안 주면서 왕 노릇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Give and take가 있어. Take and give인가요? Give and take가 있어야죠.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가이사가 지금은 우리 왕이라고 해야 이 세상에서 편히 살아가는데 더 유익이 있습니다. 가이사를 왕으로 섬겨야 그래서 세상 떡이라도 얻을 수 있죠. 그 잠깐의 세상 유익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님도 죽이는 겁니다. 그 잠깐의 세상 유익 때문에.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서 우리가 또 보았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자기들을 종으로 삼았고 학대하고 핍박했던 그 애굽 왕의 손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 세상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자 어떻게 했죠? 바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도 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왕을 섬기자. 애굽 왕이 우리의 왕이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 왕을 섬길 때에는 고기도 먹었고 소금도 먹었다. 고기 먹은 거, 소금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우리 왕이라. 똑같은 모습 아닌가요? 그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죠. 형제 여러분.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미워하는가 하면 분이 나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기 삶을 들여다볼 때 세상적으로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여겨지면 화가 나고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그 즉시 없애야 합니다. 아닌가요? 세상을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전혀 쓸모가 없고 섬길 가치가 없고 아니 세상도 안 주면서 왕노릇 하려고 한다면 아예 왕노릇 못하게 내 삶에서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유익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 거기서 내가 섬길 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고하고 결백하고 한 점 죄도 없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고소와 거짓 재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유대인이냐 로마인이냐 이거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지금도 예수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죠. 우리 삶의 대부분은 예수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우 내가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 기억력이 좀 나빠져서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 그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세상 유익, 내가 채우고 싶은 죄의 정욕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항상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주장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이유는 예수님을 내 삶에서 의도적으로 없애고 있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가요? 세상으로 가득 찬 그 나의 정욕으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다가 또 세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필요할 때는 또 찾죠. 그러나 세상 필요가 채워지면 또 버려요. 아니 안 채워지면 화가 나서 또 버려죠. 채워져도 버리고 안 채워져도 버립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보았죠. 사사기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냥 어려움이 생기면 부르짖다가 하나님에 채워주면 또 버려요. 세상으로 섬기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귀한 그 생명을 내어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신 것은 항상 기억하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주장하지 않아요. 아니, 애써 잊어버립니다. 그래야 내가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복음이 우리 삶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계셔서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다가도 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고 살피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계속해서 이 예배와 성찬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돌이키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마저도 없다면 이마저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 죽이고 살 자들이에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죄인들의 큰 죄악 이면에 또 한 가지를 발견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십자가에는 항상 이 두 면이 같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들의 그 죄악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크신 은혜. 사도행전 4장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재판받고 십자가로 가시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에게 없도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풀어주거나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낸 모습으로만 보면 유다가 가롯 유다가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죠. 병사들이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죠.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죠. 그리고 결국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바치시기까지 우리 구원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시며 우리 대신 심판받기까지 기꺼이 십자가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저희를 향해 웃고 계시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는 바로 이때를 이루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예수님을 행악자와 반역자로 몰아 죽이려는 죄인들의 죄악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런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미리 가르치고 약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약속이 인자가 땅에서 들리어 영광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지 아니하시고 로마법에 따라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것을 뭐하고 구약의 어떤 사건하고 연결을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땅에서 들려야 한다. 구원 역사 속에서 이 한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이 예표와 성취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죠?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 뭘 보내셨죠?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높이 들어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게 하셨습니다. 그 구리뱀, 장대 위에 높이 매단 구리뱀이 곧 가리키던 바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높이 들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구약이 가리킨 참 실체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장대에 매단 구리뱀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될까요? 모세 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내어주신 구리뱀 혹은 장대에 매달아 높이, 나무에 매달아 높이 드는 것은 다 저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주의 표였죠. 저주. Curse. 우리가 잘 알듯이 뱀. 처음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 아래 놓이게 했던 죄의 원흉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 또한 장대, 나무에 높이 매다는 것도 신명기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러한 죄의 원흉과 저주의 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고 싶었을까요? 죄의 원흉에다가 저주의 상징을 바라보면서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두 가지 현실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드러난 두 가지 현실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먼저 하나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자신들도 죄의 원흉이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죄인된 자신들을 대신하여 죄로 삼아져서 마치 죄의 원흉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 사건에 드러나 있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저주, curse, covenant curse. 저주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저주는 우리 죄인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찾아온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이었습니다. 즉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순종하지도 않았고 아니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타락하여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이 전혀 받으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삶이었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저주를 내리셔야 했습니다. 즉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영원한 언약 저주의 심판을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 지옥의 심판까지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셔서 우리로 다시는 사망과 심판 아래 거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다시는 형벌 아래 있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어주신 또 하나의 현실이 있어요. 저주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순종해 주셔서 즉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셔서 영원한 언약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한 자들로 받아주시고 의로운 아들들로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인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축복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까지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십자가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나?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영원한 천국 축복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계신 여러분은 다시 저주가 없고 축복만을 누리고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주는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주는 우리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가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따라오죠? 천국이 저희 것이니. 이 말씀이 이상하죠. 너무나 이상하죠. 원래는 어떻게 되어야 맞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누구예요? 의인은 요만큼도 없고 죄로만 가득 차 있는 심령이 가난한 그 죄인들에게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있나니 지옥 심판이 저의 것입니다. 선포하셔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와 언약 저주의 심판을 대신지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복을, 그것도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반전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죄인들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모든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소를 가리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즉, 천국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불러 아버지와 아들의, 신랑과 신부의, 목자와 양의 하나 된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참여할 이 성찬상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원한 천국 축복의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의 어려움조차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참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여기는 그것조차 저주나 형벌이나 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내 죄 때문에 생겨난 결과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영원한 천국 영광으로 인도하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나는 저주를 받고 있다 하실 분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죽음조차도 영원한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축복만을 누리고 계시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 성찬상에 나와 자신 생명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영원한 천국 축복만을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다 가져가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 천국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죄로 삼으사 우리의 모든 언약 저주의 심판까지 담당하게 하시며 또한 영원한 천국의 축복만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현실 속에서도 가장 복된 자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소유한 것만으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소유한 것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